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언제든지 갈등이나 시험거리가 생겨날 때가 있어요. 갈등이나 시험거리가 생기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거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또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안에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생겨난 갈등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런데 14장에 쭉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길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골로새서 같은 거 읽어봐도 디도서 같은 거 읽어봐도 뭐 성경 여기저기에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아마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생겨난 갈등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만큼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이 초대교회 안에 아주 심각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간혹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 중에 하나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뭔가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음식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나 신명기가 말하는 것처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있어가지고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무슨 갈치나 고등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물론 갈치 먹기는 어려워요.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갈치는 좀 어렵지만 근데 뭐 등푸른 생선 몸에 좋다고 하는데 고등어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성경에 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무슨 선지국 뭐 또 순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 거냐는 걸 가지고 뭐 지나치게 논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음식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고요, 그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먹는 것을 먹는 문화라고 해서 함부로 폄하하거나 비난할 수 없고 또 누가 우리 음식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폄하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음식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디모데 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어떤 거는 먹으면 되고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구분이 애써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길게 언급한 뒤에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굳이 논쟁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먹으면 되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고 다 그거 불필요한 논쟁이고 또 그런 거 가지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음식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거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음식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겨난 이유는 교회 안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구성하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할례받고 어릴 때부터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를 잘 구별해가지고 이게 부정한 음식 소위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교회 안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할례받지 않는 사람도 들어오고 뭐 어디 고등어 좋아하고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전통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 전주제자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결과는 좀 불필요한 갈등, 다툼 이런 걸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반가워해야 돼요. 반가워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는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안 따라하는. 교회 안에 가끔씩 교회 안에 왔는데 사람들이요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가까이 가기가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든지 반가워하고 환대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러고 다닐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찾아가서 오히려 등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반갑다고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교회. 이렇게 맹구지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나운 개가 있으면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도요 교회를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있으면 그 다음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 가까이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 얼굴에 힘을 좀 빼세요. 이렇게 지금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하고 이러니까 예배당을 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더니 대출 불가 이렇게 대출 못 해준다고 은행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은행 진흥장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이름이 있고 유명세가 있으니까 뭐 우리 왜 우리를 대출을 못 해주냐, 우리 대출해달라 뭐 이렇게 했더니 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을 못 해준다고 하면서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 실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아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했대요. 그래 우리 교회를 왔는데 대출 실사하면 주로 이제 회계장부 수입, 지출 이런 거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은행 지점장에 와가지고 장부를 실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일날 예배당 입구에 그냥 서 있더래요. 예배당 입구에. 그 하루 종일 예배당 입구에 서 있더니 나중에 아, 은행이 대출해 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당신 왜 실사 와가지고 무슨 재정장부도 보지도 않고 예배당 입구에 서 있더냐 그랬더니 그 지점장이 하는 말이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너무 밝고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고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 교회는 될 만한 교회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지점장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죠. 우리 전주 제자교회는 될 만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2부 때 여쭤봤더니 2부 성도들은 한 목소리로 될 교회예요 이러던데 3부는 확신이 없군요. 아, 우리 교회는 될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 아이고 될 만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우선 얼굴이 밝고요 경계하지 않아요 사람을 누구든지 반가워하고 잘 받아주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좋아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아이고 이뻐라 한번 칭찬해 보세요. 네, 네. 교회를 왔는데 교회 안에서 뭔가 사랑을 받고 누가 손도 좀 잡아주고 등도 좀 두드려주고 안아도 주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좋고 또 오고 싶고 이런 것이지 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가지고 저 인간이 왜 왔지 하는 식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교회가 서로 힘겨루기 하고 서로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예배당에서.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든지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제 출입하시면서 우리 교회 보면 입구에 신천지 아웃, 내지는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거 안 붙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한 번도 안 붙여요. 저는 신천지도 교회 봐도 된다.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고 혹은 성도들과 만나가지고 오히려 아 자기가 얼마나 헛된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깨우쳐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너는 신천지기 때문에 오면 안 돼. 너는 뭐 누구기 때문에 오면 안 돼. 너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안 돼. 이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입금지 붙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붙였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한번 잘.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제 신천지에 미혹되고 뭐 한 분들이 몇 계셨어요. 그러다가 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받아주고 유대인들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교회는 이방인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환영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알지?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어서 생명 얻으려면 너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 지켜야 돼. 최소한 정결례는 지켜야지. 아니면 음식 정도는 구별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요. 그런 이야기가 너무 사실 좀 계속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복음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음식을 구별해야 돼.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일종의 자기 주도권, 자기 과시욕에 매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던 로마서 10장 3절에도 보시면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잘난 체할 게 없고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내가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고 내가 뭐 어릴 때부터 이런 음식 구별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 너도 그러니까 너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하는 나를 너 무시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끔씩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인지 어떻게 너보다 내가 더 나은지 이런 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요. 개인이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패거리를 이루게 되면 교회를 깊이 병들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관계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점점 들어오니까 그 이방인들 위해 높아지려고 하고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이루어져가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거나 자기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나 뭔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돼요. 물론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들이 있죠. 교회 안에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 VIP가 있다면 교회 안에 VIP는요. 제일 어리고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VIP들. 보통 교회 안에 직분자가 있고 어떤 직분자들은 중직자라고 그래요. 중직자라는 말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직이라는 거는요.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신앙의 모범이 되고 더 무거운 짐을 짊으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직자이지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중직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교회는 가장 중요한 VIP는요. 믿음이 어린 사람, 교회는 출혈하지만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뭐 교회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VIP.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위세를 부리고 큰 소리치고 뭘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시험들게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기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뭔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을 일으켰던 이유는 음식 먹는 문제,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음식 먹는 문제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위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다툼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서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먹는, 음식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요,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이냐,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거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은혜로 구원 받는 거다, 내가 뭐를 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다, 뭐 그게 본질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오늘 본문이 다루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 무엇을 입을 거냐, 이런 문제들은 비본질인 거예요. 비본질에 있어서는 서로의 선택,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굳이 서로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용납할 수 있어요. 용납. 이를테면 오늘 본문 14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본문에서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그저 채식의 문제냐? 아니에요. 요즘은 육식, 채식 해서 뭐 이렇게 이를테면 기후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고기보다 채소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 5월 달에 초록 밥상의 달 해가지고 5월 한 달 내내 예배당 우리 주일 공동 식사에 고기가 안 나왔어요.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초록 밥상의 달은 없앱시다 그러더라고요. 고기가 없는 교회 공동식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보고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튼 기후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육식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만 고기를 아예 먹지 못한다 이러면 진짜 힘들 수 있어요. 뭐 혹시 우리 가운데 뭐 이런 채식주의자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 채식, 육식, 그리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지난번에 제가 언제 설교를 하면서 미세 플라스틱 빨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게 또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빨래를 일주일에 몇 번을 할 거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 일인데 뭐 그거를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너는 왜 매일 빨래하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려운 일. 그거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선택의 문제. 그거는 비본질에 속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거 비본질이 아니고 그게 본질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뭐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채식이냐 육식이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채식 육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먹는, 특별히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고기는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으려면 뭐 좋은 고기 먹으려면 돼지고기도 비싸고 쇠고기 먹으려면 좀 결심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요즘 그러니까 음식이요 먹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다 뭐 자유롭게 먹는지 몰라도 모든 시대 모든 문화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이가 40, 50만 넘은 분들도 어릴 때 달걀 먹기 어려웠어요. 계란 먹기 어려웠어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은 다 부잣집에서 살았군요. 예를 들면 바나나, 요즘은 바나나가 싸서 이렇게 애들 바나나 주면 안 먹어요. 그런데 한 30년만 전만 해도 바나나는 병원에서 곧 죽어가실 분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서 다 풍족하게 뭐든지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요, 사람들이 고기를 비교적 수월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신전이 엄청 많았거든요. 다신교 사회였어요. 로마 제국은요, 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고대 로마 유적지를 가면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신들에게 다 제물을 바치는데요, 짐승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 고기들이 다 처리가 안 돼가지고 항상 어디에나 음지가 있고 이게 뒷고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 뒤로 빠져나오는, 그래 뒤로 그 신전에서 뒤로 흘러나오는 고기가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그리고 그 고기는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시대 문화를 연구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뒤로 흘러나와가지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고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놓고 이거 우상의 제물이다 이렇게는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아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그래서 교회에는 논쟁이 생겼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 우리 시대에도 고사 요즘은 고사를 잘 안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도 고사 지낸다 그럽니다. 그 우주선 쏘아 올리는 그 과학자들이 고사, 돼지머리 해놓고 고사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사 지낸 돼지머리, 돈 물고 있는 미소 짓는 돼지머리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이건 이제 문제, 먹어도 되나요? 이를테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이를테면 제사 지내고 나면 왜 그 사과나 배 같은 과일 머리를 탁 쳐내는 그 사과나 배를 먹어도 되느냐? 이건 이제 문제가 돼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만난 어떤 분은 왜 산에 가다가 보면 절집이 있고 절에 보면 그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에 오르다가 보면 절집에 가서 그 물 한 잔 마시면 그 시원한데, 이분, 제가 아는 이분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절집의 물. 왜냐하면 그 절집의 물 앞에 조그만한 그 불상이 있었거든요. 이게 부처님에게 바쳐진 물 아니냐. 부처님에게 바쳐진 물을 어떻게 기독교인이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먹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시원하다고요. 혹시 시간이 잘 맞아가지고 절집에서 주는 국수 그거 맛있어요. 어떤 때는 시래기국인데 메뉴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절집에서 이렇게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이라고 말해? 뭐 이렇게 말하고, 저한테 어떤 분은 스님이라고, 어떻게 중을 스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누가 저한테 목사라는 것보다 목사님 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 동네 가끔씩 가다가 보면 동네 아저씨들 이렇게 뭐 저 이제 이렇게 보면 담배 피다가 저를 보면 황급히 숨겨요. 어떤 때는 막 꺼요. 가끔씩 장초를 끌 때에는 제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장초가 뭔지 아세요? 불 금방 붙인 담배를 목사를 봤다고 해서.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만 목사인 거를 제가 아는 거죠. 전주 제자교회 목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호다닥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보면 아, 저분은 구원에서 멀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뭔가 이렇게 존중하는. 그래서 우리가 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성경적이지 않고, 중을 스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게 큰 죄가 되느냐? 아니고, 오히려 서로를 좀 존중하는 이런 자세가 훨씬 더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너무 험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렇게 존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존중하면 안 되고, 절집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물은 마시면 안 되는 거고, 제사장에 올려진 그 과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8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거 다 의미 없는 거고 그거 다 가짜고 그거 별 의미 중요하지 않은 거야.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제물을 받는 우상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물론 제사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를테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제사에 참여하는 거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제사라는 것이요 일종의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 뭐 축문을 읽는 것이나 아니면 제주를 붓는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초혼 의식, 일종의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거나 뭐 고사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일이 되면 추모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사장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 큰 죄가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꺼림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절집에 가서 물 아니라 절집에서 주는 국수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먹을 게 없어서 절집에서 국수를 얻어먹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4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꺼림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 고기를 먹을 수 있니?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혹은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 아니면 제사밥 이런 거 먹는 거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신앙의 본질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신앙의 본질은 아니야. 신앙의 본질은 뭐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거는 내가 먹는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먹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 이걸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질문해야 될 거는 내가 먹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내가 먹는 이 행동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는 온갖 만나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먹고 즐길 수 있고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즐기면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그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를 먹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들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먹는 거 상관없는데 내가 먹는 그 행동을 통해서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그래서 내 먹고 마시는 것에는 자유가 있지만 내 먹고 마시는 행위를 바라보는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를테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거. 그거 뭐 반드시 지옥 갈 만한 죄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반드시 지옥 갈 만한 죄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금년은 교회의 좋은 전통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잘 믿는 때 술을 마신다. 함께 마시는 불신자들도 술 먹는 기독교인을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저 사람 나이롱인갑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전도할 수는 있지만 술을 마시면서 전도할 때 사실 조금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별 문제가 없고 담배 피운다. 담배는 성경을 기록하던 문화에는 담배 자체가 없었어요. 성경을 기록하던 문화에 담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담배에 대한 언급이 성경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전통과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담배를 끊는 뭐 이런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서 신앙생활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전도한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들 만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거냐 하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삽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될 것 같으면 오히려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뭐 먹고 마시는 별로 중요한 것 아니래. 뭐 고사떡도 먹을 수 있고 뭐 제사상에 올려진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술 담배 그것도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래. 나는 그거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예배 마치고 술 한 잔 꺾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간다. 이렇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고 다른 연약한 사람의 양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9절부터 31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9절부터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할 때에 29절과 30절은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술, 담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네 양심이고 기준은 네 양심이 아니고 남의 양심인 거야. 너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지만 만약에 박용태 목사가 술 괜찮아 하면서 박용태 목사가 오늘 주일 저녁에 피곤하니까 술 한잔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양심의 자유가 없는 거 그거 자기 양심의 자유가 아니고 남의 양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29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보통 우리 말에는 그럼 저렇게 질문하면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저 질문에 대한 답은 비방을 받아요.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니고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했다 할지라도 남의 양심을 기준으로 볼 때 너 남들이 꺼리끼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비방을 받고 충분히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하면서 자유롭게 할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하면서 뭐든지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자유롭게 행동할 것이 아니고 내 먹고 마시는 혹은 그것 외에도 내 이런저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 본문이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뭐냐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로마서 14장 23절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고 정죄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의심하고 먹는 이것은 다 뭔가 꺼리끼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믿음으로 따라 하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따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뭐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왜 그러면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야 고사떡 먹어도 되는 거야. 제사밥 먹어도 되는 거야. 절집에 가서 주는 국수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거를 가르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강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에게 너 먹고 마시는 수준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맞춰야 돼. 네 양심의 자유대로 살면 안 되고 저 꺼리끼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제 질문 이해되세요? 제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야 우상을 제물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고기 먹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 저 연약한 사람, 꺼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뭔가를 배워가지고 어떤 거룩함과 경건함에 익숙해지기까지는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회심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회심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전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도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성숙한 네가 미성숙한 사람을 수준에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고사떡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고사떡 먹을 때 숨어서 드세요. 돼지머리 살짝 아무도 모를 때. 그런데 그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숨어서 먹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뭐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 먹지 말고 이 시간에 기도나 하자. 술을 마시더라도 혼자 살짝 드세요. 그런데 혼자 살짝 먹을 때 먹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술 먹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아 나는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오히려 기도 시간으로 삼고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성숙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확실히 교회의 전통과 어긋나는 것이고 그거는 교회 안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술 담배를 하다가도 예수를 믿으면 그거를 끊고 그리고 끊어버리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더 떳떳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인 거죠. 굳이 그거를 해가면서까지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성경을 봐.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선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적인 맥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그 권리를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 능력을 다 포기하신 거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인데요. 한 번만 그렇게 하셨어요. 늘 배 타고 건너가셨어요. 예수님은 돌멩이를 떡덩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굶주리면 굶주렸지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연약한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뭐였겠어요? 십자가를 대항할 수도 있고 열두 진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르셔가지고 이 적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가지고요. 자유를 다 잃어버리신 채로 묶여있다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그것이 남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어. 나는 뭐든지 할 수 그게 아니고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어린 사람을 위해서 미성숙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권리,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덕을 세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